아멘. 이제 여러분들 정도고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훈련을 해서 제가 청중들을 얻어서 그저 어떤 자유롭게 내 말을 하고 그저 몇 시간씩 얘기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바라고 이것은 불행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 간증하고 대화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세 번의 시간을 거쳐서 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느낌이 없다고 저에게 좀 확신을 가져도 될까요? 제가 확신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뒤에 앉아서 아이고 낡은 이야기 또 하는구나, 잡수이라는 그 낡은 음식도 주고 볶음밥 주고 아 당신이 하는 것도 나도 할 수 있다,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너무 주제넘게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주제넘을 수도 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그런 느낌을 갖지 않기 바랍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말해줄 겁니다. 이 훈련이 올바른 것인지 말해줄 겁니다. 또 이 훈련의 유익은 이제 다가오는 많은 시기에 걸쳐서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교통에 의존하며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주중에 이것들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주 압축적이고 밀도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니,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회복은 가장 높은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들여서 추구하고 연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든 형제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많은 것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의 특별한 부담은 더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다음 30년, 다음 20년과 30년에 대한 관점입니다. 적어도 좋은 시작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시간 훈련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간 훈련을 권장하는 이유는 이 교육시키는 것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영적으로 교육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시간 훈련에 가보시면 그 뒤에서부터 9.0 버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뭔가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이 사실입니다. 전시간 훈련을 졸업한 이들이 이 9.0 버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론 체험이 부족하고 3.0의 체험밖에 없겠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죠. 적어도 그들이 견고한 기초를 갖고 있고 현재의 회복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들여서 그들의 남은 일생 동안 무엇을 합니까? 돌아가서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시간 훈련 졸업생들이 항상 그들에게 말해주는데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졸업했으니 이제 돌아가서 모든 라이프 스타디를 읽으라고 말합니다. 정점을 알았으니 이제 돌아가서 더 낮은 단계를 보고 라이프사드를 읽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뭐냐면 이 정점을, 고봉을 이해하려면 라이프스타디를 통해서 오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라이프스타디를 읽지 않았죠. 그래서 돌아가서 20년의 시간을 들여서 라이프스타디를 마치라고 말합니다. 라이프스타디를 읽으면 여러분이 고봉을 무엇으로 갖게 됩니까? 이상으로 갖게 됩니다. 통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읽는 것을 통제하게 되죠. 형제님들, 제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생의 문제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계속 배우는 문제이고, 젊은 형제들은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독 직분을 갖고자 한다면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마음이 있다, 뭐 역량이 있다, 그래서 인도하겠다, 그런데 이상이 없이 한다면, 지식, 인식이 없이 한다면 이 공과들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40분 내에 이것을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큰 문제이고 이 부담의 방식으로 교통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님의 그 생명 안에 있는 주님의 회복을 암, 이것이라고 했죠. 생명의 방식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지만 생명의 방식으로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지요. 심지어 저도 여러분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방식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있지요. 그렇죠?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라이프스타디 읽어보았습니까? 심지어 우리 가운데 이 방에 있는 이 여러분도 젊은이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더 연장한 분들인데도 에스겔서 라이프스타디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영재님이 에스겔서를 처음으로 강의했던 것은 대만에서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이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형제님이 이 나라에 오신 후에 1971년에 LA에서 그 엠버시 회관에서 영어로 이 메시지들, 에스겔의 이상에 대해서 영어로 하셨습니다. 저의 아내가 그때 교회 생활에 들어왔습니다. 그 특별 집회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 저희 아내가 부모님을 데려왔고 1971년이었습니다. 이영재님은 에스겔서 라이프스타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에스겔서 라이프스타디는 그 말씀을 수집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적절하고 아주 강력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제가 에스겔서를 말합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주님의 회복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연구해 보았다면 기억할 겁니다. 36장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34장일 수 있는데 형제님은 이형제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실 때 적어도 그 에스겔서 후반부를 말씀하실 때 생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회복만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을 말했죠. 34장에서 35장과 여기서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님의 오심을, 목자로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함께 모아서 이런저런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에 그 신약의 말씀이 포함되었죠. 36장에 올 때, 참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씻겠다. 너의 속에 무엇을 준다고 했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심지어 내 영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집에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오셨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이루어질 텐데, 넓게는 믿는 이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이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를 포함하죠. 여기에 신원이 있었습니다. 이 신원자에 의한 이 마른 뼈들이 있죠. 마른 뼈들이 계곡에 있었는데, 거기서 신원이 있고 지진이 있어서 이 뼈들과 마디들이 무너지고 살가죽이 덮어져서 이제 군대가 되는 것,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생명의 회복입니다. 이 형제님의 용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분이 그 집, 성전의 이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확대된 성전이죠. 아름다운 에스겔서에 대한 강해가 있었습니다. 그큰 성전에 대해서 말했죠. 마지막으로는 그 집에 대해서, 그 물이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청량하는 것, 흐름이 증가하는 것, 그 결과, 흐름의 결과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물이 흘러나온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제님들, 이 모든 것들은 이 형제님께서 생각하실 때 생명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일종의 어떤 외적인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회복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시는데 생명의 방식 안에서, 생명의 방식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짐 빌런 형제님께 요청했죠. 오늘 아침에 이 찬송을 부르라고 요청했습니다. 생명은 빔이란 것.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영어로 이 1195장인데 이 찬송은 이 형제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1974년에 주신 말씀. 여름이었죠. 그때 시작한 것은 로마서 랩사디로부터 시작하셨죠. 그런데 형제님이 눈 수술을 해서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 단순한 내용, 그 생명의 노선에 대해서 보았는데 몇 명의 형제님들이 이 형제님을 대신해서 말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훈련의 마지막에, 그때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옛날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하셨었죠. 그때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그 선글라스를 쓰고 오셨습니다. 말씀은 하지 않으셨는데, 형제님은 이미 미리 녹화해 놓으신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참석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몇 분이 계시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결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형제님의 목소리로 비디오를 틀어주었을 때, 온 집에 정말 그냥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불렀죠. 이 찬송은 형제님이 하신 말씀을 음악으로 만든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이 적으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기초한 것이죠. 실제로 이 짧은 내용이 이 찬송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를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각도에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이것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LSM에서 출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어디선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읽지 말고 이것을 기도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찬송보다 훨씬 낫습니다. 찬송에서는 뭐 아분을 맞춰야 하고 음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희상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사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이 생명의 이상을 주님 회복 안에 있는 생명의 이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이런 말을 해서 유감스럽지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형제님을 대신해서 말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반역을 아마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의 2년도 지나지 않아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반역이 터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드러났죠. 그래서 그가 회복을 떠났고 1978년, 4년이 지난 1978년에 회복을 떠났습니다. 그 반역에서 발생했던 모든 일이 한 가지를 증명했는데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저처럼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눈물을 흘렸다 해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했다 해도 우리는 그저 어느 정도는 얻었긴 했지만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는 이상 이영재님처럼 이영재님이 가졌던 것처럼 통제하는 이상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형제님께는 이 생명이 이상이었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그저 어떤 사물입니다. 생명이 심지어는 어떤 영적인 활동이 될 수는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의 이상입니까? 주님의 회복이 생명 안에 있는 이상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이것은 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 후에 저는 그렇게 제 자신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들었고 나도 아멘이라고 했고 나도 말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상이 없다면 제가 일도 하고 교회를 인도하겠지만 신성한 계시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형제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과는 너무나 핵심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가오는 해의 회복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연장한 사람들이 더 이상 남지 않을 때 회복이 여전히 회복이 될 것인가는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엄중하게 무게 있게 여러분의 느낌 안에 두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인상을 주기 원합니다. 자, 계속 이것을 보겠습니다. 제가 과제를 주겠습니다. 단행제님, 이 공과에 대한 과제는 그것입니다. 그 한 페이지의 종이를 찾아보는 겁니다. 할 수 없다면 연장하신 분들은 아마 길을 아실 겁니다. 아마 암송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형제님들, 그럴 수 없다면 그 짧은 대화를, 이영재님이 주신 대화를 할수 있다면 찾아보십시오. 1974년, 위트니스 리 전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트니스 리 전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암송하십시오. 이것을 출판에, 인쇄해서, 코팅을 해서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십시오. 묵상해 보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십시오. 장로들은 생명 안에 있는 주님의 회복을 알아야 한다. 에이, 생명을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생명에 대한 어떤 깨달음도 없이 자신의 특정한 일들을 수행한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일꾼뿐만 아니라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의 일꾼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지 못했죠. 어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회복 안에 있지만 여전히 생명을 만지거나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종류의 회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B번, 비록 지방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생명에 관해 무언가를 보았지만,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생명에서 벗어난 때가 있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70년대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C번, 생명은 비밀스러워서 정의하기가 어렵고,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도 어렵지만, 주님의 회복이 생명으로 돌아가는 회복이라는 것을 보도록 반드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형제님들,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결코 생명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에베소서에서 말하죠. 분명히 말할 때, 내가 생명이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9.0 버전으로 말하면 어느 날 영원 안에서 이 생명이, 즉 영원한 이 생명이, 교회의 생명이,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라고 했죠. 이것은 영원히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는 나무들이 자랍니다. 생명나무가 자라죠. 이것은 생명의 성입니다. 생명이 모든 조성 성분을 적시고 그 성, 하나님의 선민들을 적십니다. 그리하여 그때 그들은 단체적인 사람, 단체적인 생명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형제님들,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또한 저는 정말 그저 기독교의 일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그저 기독교의 일부입니다. 주님의 회복을 구분하는 것은, 기독교와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D번, 성경은 1세기 말엽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하락이 생명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원칙을 세워놓았다. 이것은 배교입니다. 이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것은 또한 특별히 생명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1. 성경에서 마지막 사역은 요한의 보소하는 사역인데, 유일하게 이 사역은 믿는 이들을 생명으로 되돌리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의 사역은 심지어 그 바울의 사역 뒤에 나옵니다. 요한은 더 오래 살았죠.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또 요한의 세계 서신에서 보고 또한 그의 복음서에서 보지만 이런 순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었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요한의 사역은 보수하는 사역인데 이것은 믿는 이들을 생명으로 되돌리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고 서신들을 생명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생명에 속한 계시록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에서 벗어난 것은 신약시대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죠. 비극의 소위 벗어난 것입니다. 이런 타락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타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너무나 생명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입니다. 인간적인 조직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사대입니다. 이름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실제로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이름은 아니지만 제가 이것은 폭넓은 방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뭐든 각각의 믿는 이들, 각각의 그룹들이 아니라 제가 넓은 방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곳,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 똑같은 나무가 성경 끝에 다시 나타납니다. 영원 미래에 나옵니다. 성경은 바로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목적이 우리를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돼 돌아가는 겁니까?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고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 맞습니다. 많은 일들이 주님의 회복에서 회복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분의 회복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다시 생명 자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이 가고 있는 곳입니다. F번, 주님께서 최근에 교회들 안에서 일어난 소요를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것은 이것은 70년대 후반이죠.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부정적인 배경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반드시 생명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방식으로 생명을 본 적이 있다면 생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인도하려고 할지라도 잘못 인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다면, 이러한 생명에 대한 이상이 있다면 그 생명은 마치 코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 냄새가 후각이 있는 겁니다. 설명할 순 없지만 여기에 영적인 코가 있어서 이것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생명이 아니구나. 이것은 뭔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 활동은, 이 방향은, 이 길은 뭔가가 올바르지 않구나. 혹은 이 사람은 생명 안에 있지 않구나. H번 장로들은 한 지방교회를 세우고 조직하고 목회하는 방법들을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보다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가르침 받고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심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이 생명의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생명을 근원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는 바로 그 생명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도들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을 함양하는 그런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모두는 생명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합당하고 뚜렷한 이상과 분명한 조망이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복습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확신을 갖지 말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한 이상을 보여주시도록, 생명의 이상을 보여주시도록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한 기도와 더불어 우리는 또한 성경의 특정 구절들과 책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생명과 관련하여 사역에서 펴낸 서적들을 읽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신약의 계시입니다. 생명은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달콤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그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의 체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장로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행동할 때 삼일 하나님, 우리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살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합니까? 말싸움하고 의견을 내고 용서를 하기를 주저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성질을 터트리고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한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행동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장로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우리가 물론 그것을 뭐 여기서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의 위치가 법적으로는 이런저런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일들을 돌보는지 제가 더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것들, 저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저의 결론은 한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죠. 우리가 성도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런저런 것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지만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도움은 그들이 가장 높은 것을 알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우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보수당 그 사회를 보수당파처럼 하지 않고 이 법을 반대하고 저런 법을 반대한다 이런 것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형제님들이요, 우리는 그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맡길 때 여러분에게 더 높은 목적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보존하는 겁니다. 생각을 보존해야 합니다. 영을 보존해야 합니다. 흠없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흠없게 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높은 데로 이끌기 원합니다. 생명의 사람이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성애에 대해서 세 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또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멈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또 다른 생명을 신뢰합니다. 또 다른 근원을 신뢰합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B.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요한복음만이 생명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게시된 생명을 보기 위해 우리의 타고난 관념을 반드시 제쳐두어야 합니다. 자, 여기 내용이 있죠. 생명을 연구하려면 요한복음을 연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2번 이 생명은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은혜와 실제는 이 생명 즉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남으로 신성한 생명을 받는 것인 거듭남에 관한 장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비밀입니다. 4번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한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5번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모든 생물은 그것을 낳은 존재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다. 6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7.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생명, 곧 죽음을 견디고 죽음을 이기며 결코 죽음에 정복되거나 죽음으로 인해 종결될 수 없는 생명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8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참으로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이 구절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상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즉시로 이 훈련은 실행을 위한 것입니다. 즉시로 이 생명에 의해 살도록 실행해야 합니다. 제가 확신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성경을 보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아니라 기적의 주의를 기울인다. 그들은 은혜가 우리의 체험에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심지어 이전 세기의 위대한 교사들이라 하는 이들도 생명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사용되었죠. 감사한 것입니다. 많은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되었죠. 이것은 근거입니다. 교회의 근거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생명파에 속한 사람들은 많은 것이 있었죠.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박사, 교회 안에서 박사과정 있는 사람은 그 형제가 주님의 회복 안에, 회복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참으로 에미 바버 자매님과 워치만니 형제님의 관계를 말했는데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에미 바버 자매님은 이 물질적인 다리. 중국과 영국의 연결점이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서방에서 이 동방으로 흘러오도록 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물질적인, 직접적인 다리였습니다. 그 자매님이 니형제님을 이 최고의 서방의 글들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생명을 니형제님께 연결시켜 주신 분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그 당시에 그 니형제님과 동료 중에서 생명을 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에미 바보 자매님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매님은 그 속생명의 노선을 따랐고, 오늘날 우리는 다그 자매님의 후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니형제님만이 아닙니다. 바벌 자매님이죠. 우리는 생명이 한 인격, 곧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생명은 인격입니다.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삼일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으로 흘러오셨고 그영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흘러오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에 대한 완전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거듭났고 변화되고 있으며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생명 안에서의 구원이고 생명에 의한 구원입니다. 로마서의 복음은 바로 바울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요한 복음은 생명에 대한 요한의 복음입니다. 바울도 이런 복음이 있었죠. 이것은 로마서입니다. 이것도 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 변화, 같은 형상, 이름, 영광스럽게 됨은 다 생명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교환된 생명이 아니라 접붙여지고 연합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야 하고 특별히 6장, 로마서 6장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9장을 접붙임에 대해서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을 금등장한 배들로 묘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짐으로써 금으로 된 교회가 될수 있는데 이것은 거듭남과 변화와 같은 형상이 됨과 영광스럽게 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이들 안으로 넣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이한 일, 즉 교회를 건축하는 것, 그분의 아들을 위한 몸을 건축하는 이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의 본성은 바로 생명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이나 수단이나 그분의 일을 수행할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분의 오직 하나의 길은,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불립니다. 이 영재님이 적은 짧은 책이 있죠? 그 마지막, 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중국어 집회에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본성을 비추어내는 증거인 금등잔대가 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등잔대들, 곧 삼일 하나님의 체험과 표현인 교회들의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상을 볼때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신약에 계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과 하나가 되시어 그들이 그분의 체험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생명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3번, 생명 안에 있는 주님의 회복에 대한 이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에 대한 계시를 본다면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일이나 운동이나 활동이나 가르침이나 실행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인 생명을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 안에 있는 주님의 회복에 대한 이상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주님의 회복 안에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주님의 회복을 볼 필요가 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내주하시는 영으로서 실제화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생명 안에서의 주님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하십니까?